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 튀니지의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베지 카이드 에셉시 신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튀니지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비회원국 가운데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주요 동맹국은 나토 회원국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국가보다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서 있어 더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튀니지는 지난 2011년 시민봉기로 장기 독재 권력을 몰아낸 뒤 지난해 12월 역사적인 민주선거를 통해 에셉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는 21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 모두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며 양측을 모두 비난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알렉산더 허그 우크라이나 특별감시단 부단장은 우크라이나의 갈등 당사자들이 계속 전투를 벌이며 이미 철수했어야 할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몇 주째 전투가 계속된 동부 돈바스 지역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무기와 병력으로 친러 분리주의 반군들을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갈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한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다음 달 독일 바바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러시아가 배제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하는 한 러시아의 세계 주요 정상회의 참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미군 정찰기에 남중국해 인공섬 상공을 비행하지 말라며 8차례 걸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21일 미 해군 초계기인 PAD 포세이돈이 해당 상공을 통과할 무렵 여기는 중국 해군, 여기는 중국 해군 빨리 나가라는 내용의 영어 무전을 받았다고 이 항공기에 동승했던 취재 기자의 보도 내용을 전했습니다. CNN은 당시 미 해군 초계기가 중국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의 산호초 군락 상공인 국제공역을 4,500m 고도로 낮게 비행하고 있었다며 이곳은 중국 본토 해안에서 거의 1,000km 떨어진 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CNN은 중국이 피어리 크로스 산호섬 일부 지역에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과 군사용 막사, 전망대, 활주로 등 군사력을 증강하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모스크바에서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중동에서 급격히 세력을 넓혀가는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아바디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자신의 러시아 방문이 이라크와 중동 지역 내 대테러 작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푸틴 대통령과 아바디 총리가 안보 협력과 에너지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SIL 반군은 지난주 수도 바그다드에서 110km 떨어진 도시 라마디를 장악했습니다.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 넓은 지역을 장악한 가운데 20일 시리아 북부 도시 팔미라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시리아의 고대 도시 팔미아를 장악하면서 시리아 영토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오래된 돌기둥과 탑을 비롯한 소중한 유적이 있는 팔미라는 2000년의 역사를 지닌 곳으로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ISIL이 이곳을 장악하면서 유적지 파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ISIL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 세력을 확장하면서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파괴해왔습니다. 시리아의 문화재 당국자는 ISIL의 팔미라 장악은 문명의 몰락이라며 인류와 문명사회가 야만과의 싸움에서 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 담당 고위 대표도 ISIL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대량 살상과 고대 문화유산의 의도적인 파괴 등 수많은 전범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5월 22일 금요일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오는 28일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문제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호주의 외교 장관들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위성발사공원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유엔 사무총장 개성공단
한국 군당국은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사드에 한반도 배치에 관한 논의를 요청해오면 그때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첫 소식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문제를 안보리에 보고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제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오는 28일 안보리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문제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제재위원회 관계자가 VOA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제재위원회가 이번 주 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VOA에 28일 회의에서 북한과 수단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이라며 3개월마다 이루어지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안보리 보고도 이날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유엔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9일 이뤄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사출 시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정식으로 검토할 것을 제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서한도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11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시험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된 결의 169호를 시작으로 지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결의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검토하고 안보리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과 호주 두 나라 외교 장관은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 행동과 내부 정세의 불안정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도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호주 외교장관이 북한의 잇단 도발 행위와 내부 정세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은 2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함께 불안정한 내부 정세가 한반도는 물론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윤 장관은 비숍 장관과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와 영내 정세가 어느 때보다 유동적이라며 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연이은 도발적 행동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위성발사 공원,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유엔 사무총장 개성공단 방문 거부 등 일련의 도발적 행동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양측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을 향한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고 비숍 장관은 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숍 장관도 북한에서 비롯된 영내 불안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발 위기는 영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위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함께 가능한 대화를 추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장관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이 지난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한국과 호주 두 나라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허가를 돌연 철회하는 등 긴장 고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영내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양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예비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한 것을 환영하고 이 은행이 설립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께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올 하반기 호주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 국방장관 2 플러스 2 회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네, 북한 국방위원회가 주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소형화 능력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백악관이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유는 뭔가요?
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분석을 보면 핵심인 핵무기 소형화 그리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 모두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자는 20일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히 진전됐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란 게 한국과 미국의 일치된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군 고위 사령관들은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윌리엄 거튼이 미 북미 항공우주 방어 사령관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Our assessment i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put it on a nuclear weapon on a KN-8 and shoot it at the home.
코트니 사령관은 당시 북한이 핵무기를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해서 미국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게 미군의 평가라고 지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이를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고트니 사령관 외에도 커티스 스케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또 세미어 라클리어 태평양 사령관도 지난달에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갖춘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이들 일선 지휘관들의 발언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결국 백악관이 이번에 성명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 정보 당국은 적의 무기 체계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무기 능력을 과시할 때까지 이를 현존하는 능력으로 공식화하지 않는 겁니다.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보수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미 당국의 이런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부 미국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20일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의구심이 있지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중국은 지난 1964년에 첫 핵실험을 한 뒤에 불과 2년 뒤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또 미국은 아주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10년 뒤 러시아는 7년 정도 걸렸던 예를 보면 북한도 2006년에 첫 핵실험을 한 지 9년이 됐으니까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 역시 9년 정도면 시간은 충분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무기체계 개발을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군사 컨설팅 업체인 IHS 산하 전문지죠. 이 IHS James Intelligence Weekly는 지난달 분석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는 아직 회의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 기술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아직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넷 연구원은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네, 북한이 외국의 지원을 받았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러시아나 중국인 과학자들이 북한의 개발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옛 소련의 많은 과학자들이 냉전이 끝난 뒤에 일자리를 잃은 것을 감안하면 이들 가운데 일부가 돈을 받고 북한을 지원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 SLBM용 북극성 1호의 기반이 옛 소련의 R-27집 SSN-6을 개량한 무수단임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이 R-27에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뭔가요?
핵미사일은 통상적으로 중장거리용으로 탄도 소형화 또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경우 탄두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다시 낙하하면서 수천 도의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목표물을 제대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네.
북한은 이런 독자적 기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정 수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만약 일부 전문가들 추정대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갖췄다면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R-27의 사거리를 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 즉 무수단이나 노동미사일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미 본토보다는 한국과 일본, 또 괌 정도가 더 위협적이란 지적이죠. 하지만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소수 보유하고 있더라도 북한 국방위원회가 이번에 주장한 정밀화, 지능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능과 정확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많은 시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무척 떨어진다는 거죠.
네, 앞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북한 국방위원회는 20일에 성명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체 조선의 군력 강화에서 최절정을 이룬 또 하나의 일대 장고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잠시 북한 관영 매체 보도 내용 들어보시죠.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 조치이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이다.
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미 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제임스 위너필드 미 합참부의장은 지난 19일 워싱턴의 한 강연에서 북한이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many years away from developing this capability. But if they're eventually able to do so, it will present a hard to detect.
위너필드 부의장은 북한의 SLBM 능력이 다행히도 자신들의 주장을 믿게 하려는 북한의 비디오 편집자나 선전선동 전문가들의 능력만큼 진전되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디오 편집자나 선전선동 전문가 말을 했는데 그러면 네. 북한이 SLBM 시험 발사를 조작했을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전문가들 역시 조작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위성 사진 판독 결과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에서 실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현장을 참관했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미사일 사출 시험 장소의 거리가 비현실적으로 가깝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제1위원장이 뭐 목숨까지 각오하면서 가까이서 보지 않았다면
네.
사실은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또 독일의 항공우주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사진에 나오는 미사일의 수면에 비친 그림자가 날아나지가 않고 또 매체들이 공개한 미사일들과 것도 미사일에서 뿜어대는 연기조차 다르다면서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왜 이 시점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려 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나라 안팎으로 여러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강력함을 과시하고 외부적으로는 억제력과 강압 외교를 통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핵확산 금지 조약 NPT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만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국제 결의 위반에 보상은 결코 없다, 이런 규제를 유지하고 있죠. 따라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네, 김영건 기자와 함께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세계 주요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엔은 반 총장이 북한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르크한 하크 유엔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여전히 반 총장의 방북 불허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d had a series of communications including through the DPRK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앞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북한 측으로부터 반 총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지만 북한이 갑자기 반 총장에게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는 겁니다. 하크 대변인은 반 총장이 북한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가 유엔 고위 인사를 초청해놓고 막판에 마음을 바꾼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외교 관례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계 주요 언론들은 20일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를 돌연 철회한 사실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미국 AP통신은 반기문 총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이고 지난 1993년 부드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의 평양 방문 이후 유엔 수장이 북한 땅을 처음으로 밟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반기문 총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해도 특별히 얻을 게 더 없다고 판단하고 돌연 방북 허가를 취소한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같은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 꽉 막혀 있는 대외 관계에서 돌파구를 모색한 적은 있지만 반기문 총장의 경우 미국과 한국의 입장만을 전달할 것으로 북한이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AFP통신도 유엔 사무총장이 20여 년 만에 북한 땅을 다시 밟을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드로스 갈리 전 총장이 방북했을 때는 김일성 주석과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지만 반 총장은 개성공단에서 북한 고위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흔치 않은 외교적 기회를 스스로 내던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반 총장은 지난 2000년대 중반 한국 외교장관을 지낸 인물이라며 당시 북한 핵협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뒤에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이 합의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북한이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rything is so very critical of North Korea given the reported execution of the defense minister and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처형설과 북한 인권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반 총장이 북한을 방문했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이 유엔 사무총장을 맞이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며 북한 지도부가 반 총장에게 남북관계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편 한국 동일부 고위 당국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불발과 관련해 북한 당국의 정책 결정의 불안정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어떤 방침이나 결정을 번복하는 상황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근래 들어 계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한국 정부에 대한 위협이나 도발적 언행을 계속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를 하루 만에 돌연 철회하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연구위원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허가를 갑작스럽게 철회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 몹시 궁금해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북한의 그 갑작스러운 변덕스러운 외교의 면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김정은의 좀 성급한 그런 성격이나 정책 결정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서울 방문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사실은 북한이 반기문 총장의 방북 개성공단에 오는 것을 허용은 했지만
네.
속내로는 많은 부분이 이제 불편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을 아마 반기문 총장의 발언을 구실 삼아서 이렇게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까요?
지금 그 안보리 결정을 북한이 위반하고 있다. 그런 것을 이제 반기문 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계기를 통해서 북한이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그리고 외무성 또 적십자위원회 모두 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제적인 여론이 좀 서울에 쏠려 있는 모여 있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내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핵과 관련된 그런 것들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최근에 또 탄도미사일 그 뭡니까 발사 시험도 했죠.
네네.
바다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북한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쏟아냈다고 보고 또 유엔과 관련돼서는 역시 북한 인권 압박 그리고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이제 안보 위협들에 대한 대응들 이런 것들에 불만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 왜 북한이 방북 허가를 한다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목적들을 실현하려고 했을 겁니다. 우선 유엔을 무대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한 그런 북한 인권 압박들을 좀 수그러뜨리는 그런 쪽으로 고민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경제적인 협력 이런 것들도 좀 고려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번 상황을 활용을 해서 자기들이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북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계기로 또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나? 대남 관련 그런 기관들이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또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국 언론을 통해서 차기 유력 대권 후보로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아마 대남 그 공작 그런 쪽에서 스크리닝 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것들을 예견해서 있을 수 있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컨트롤 하려는 자기들이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접근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북한의 반 총장 방북 무산과 관련해서 한국의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당국의 정책 결정에 불안정성이 우려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떤 면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면은 외국 수반들하고의 약속이나 같거든요.
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국제적인 이미지, 외교관계를 생각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갑작스러운 취소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안 되고 큰 외교적인 결례입니다. 북한 당국이 정상적으로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최근에 북한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들과의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인민무력부장 초영 사건이라 할지 그것도 러시아로 김정은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발표한 그날에 이제 초영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이고 외부에 매우 안 좋은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행태들인데 그것이 이제 연달아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북한의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이 불안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철회한 직후에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내고 위협 수위를 또 높였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김정은 체제 들어 엘리트 특히 당 간부들에 대한 그런 압박과 처벌, 감시 그리고 처형까지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지금은 군 쪽으로 이제 타겟을 돌리고 있는데 살아남기 위한 김정은의 아주 극단적인 그런 정책 결정, 그 처벌 과정에 따르는 그런 살아남기 위한 엘리트들의 몸부림, 부서들 사이의 충성 경쟁 이런 것들이 좀 과열 양상이고 심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김정은이 또 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지시를 줬겠죠. 그래서 아마 관련 그런 기관들이 연이어서 자기들이 맡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쏟아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사님께서는 북한이 최근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과 같은 이런 그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고립 상황이 많이 악화됐죠. 중국하고의 관계가 원만치 않고 거기에 대한 출로를 이제 러시아 쪽 그리고 일본하고의 그 납북자 문제,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는 척하면서 이제 출로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여의치 않죠. 러시아에 가지도 못했고 또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그런 충분한 경제적인 그런 실익 이런 것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내치에 좀 더 큰 힘을 썼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압박 그리고 긴장 격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외부의 정책 변화를 좀 압박하고 그런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잇단 강경 행보로 인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돼갈지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현 정부도 사실 이 반환점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관계가 좀 잘 풀리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면 지금 시점이 아주 중요한데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보여지는 그 메시지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위험한 행태들, 불안정한 행태들이 연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 그런 처방 이런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북한의 그 도발적인 행위들에 이제 책임을 묻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그런 여론을 좀 확산시키고 좀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노력이 기울어지리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따르는 그런 작지만 필요하고 꼭 이제 그 세심한 부분들, 약자들을 돌봐주거나 이제 병자들을 좀 돌봐주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들은 앞으로 계속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김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연구위원으로부터 북한의 유엔 사무총장 방북허가 철회 배경과 남북관계 파장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사드에 한반도 배치에 관한 논의를 요청해 오면 그때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의 한국 내 영구 배치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미국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지 못했다면서 요청이 오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잇따라 거론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적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미국에서 이 검토가 끝나가지고 우리 한국 정부에 협의할 걸 요청해 오면 우리 정부는 당연히 협의해 나간다는 게 우리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미국 내에서 제기된 사드의 한반도 영구 배치 문제에 대해선 아직 사드 배치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드가 한반도에 영구 배치되려면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 검토를 끝내야 하지만 아직 논의 중인 만큼 관련 내용을 거론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19일 미국의 한 토론회에 참석해 사드를 한반도에 영구 배치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한편 한국방위사업청은 사드에 대해 이미 지난 2013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한국 내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드를 평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LSM 사업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한 건 사실이지만 사드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미측에서 제시를 하지 않아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은 21일 한국 정부가 지난 2013년 5월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사드를 평가한 결과 한국 배치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 기간 중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과 국방 분야의 교류 협력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1년 1월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4년 넘게 국방장관 회담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영국 외교부의 대북 공적 개발 원조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에 불과한 실정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최근 발표한 2014-2015 회계연도 3분기까지, 즉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공적 개발 원조 지출 현황 자료에서 북한과 관련해 16,000파운드, 미화로 약 25,000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같은 기간에 41만 파운드, 미화로 약 63만 5천 달러의 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지원 건수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영국문화원의 영어교육과 북한 관리들의 영국 초청, 북한의 아시아 장애인 청소년 경기대회 참가 지원, 북한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의 영국 방문 등 총 12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쉐브닝 장학금 지원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영국 외교장관 관저 이름을 딴 쉐브닝 장학금은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잠재적 미래 지도자들이 영국에서 1년 동안 석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국 정부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4명이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는 한국과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입니다. 영국 외교부는 전년도에 북한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를 묻는 BOA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 주민,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영국과 영국의 가치를 알림으로써 고립된 채 남아있는 것보다 외부 세계와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 비판적 교류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미군 정찰기에 대해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시리아 영토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문건들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이 미군 정찰기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미국 CNN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방송 기자는 미 해군 소속 P-8 포세이돈 정찰기에 남중국해 정찰 임무에 동행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중국이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건설 중인 스프레틀리 군도상공에 접근하자 중국 해군이 여러 차례 강력한 어조로 물러나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경고에도 미 해군 정찰기가 곧바로 물러나지 않았나 보죠?
그렇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찰 임무를 수행하자 중국 해군이 반복적으로 경고를 보냈는데요. 중국 해군은 영어로 경고 무선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해군임을 밝히고 차분하게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미군 정찰기 조종사가 국제적인 영공을 국제법에 따라 운항중일 뿐이라고 대응했는데요. 그러자 중국 해군은 군사 경계 구역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당장 물러나라고 소리를 치고 강력한 어조로 반복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총 8차례 경고 무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중국 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군 정찰기는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들을 정찰하는 임무를 마치고 해당 상공에서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긴박한 순간이었는데 문제 해역이 어느 곳입니까?
남중국해인데요. 남중국해는 중국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스프레틀리 군도도 남중국해에 있는데요. 중국어로는 난사군도라고 부릅니다. 또 중국 외에도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타이완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영유권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난 2년간 암토 주변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여기에 활주로와 부두, 유류 저장고 그리고 막사 등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건설이 계속되고 있고 CNN 방송에 따르면 중국이 건설한 7개의 인공섬 넓이는 미식 축구장 1,500개 그리고 일반 축구장 1,100개 정도의 매우 넓은 규모입니다.
네, 상당히 넓은 규모인데 이런 중국의 인공섬 조성과 군사시설에 주변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의 영웅권을 주장하는 나라들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불법이라고 강력히 반대해왔고 중국이 인공섬을 근거로 영유권을 더욱 강력히 주장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이 활주로 건설을 마치고 전투기를 배치할 경우 필리핀 전역이 중국군의 작전 범위에 들게 된다며 심각한 안보 우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네.
한편 미국 정부는 중국이 건설한 인공구조물을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중국에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미 해군의 정찰 비행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선 미군 당국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 해상과 상공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 정찰 비행이 이루어졌고요. 미국 언론에도 공개한 겁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이를 통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요.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관련 국가는 중국의 명백한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서 미군 당국자가 군함과 군용기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을 때도 그것이 도발적인 발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었는데요. 중국 해군은 지난달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 상공을 초기 비행하던 필리핀 전투기에도 처음으로 경고를 보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지난 주말 이라크의 요충지 라마디를 장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시리아에서도 고대 유적지 팔미라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 지원으로 수세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던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다시 점령 지역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ISIL은 고대 유적지가 있는 팔미라를 장악했고요. 또 시리아 군사시설도 손에 넣었습니다. 이곳에는 시리아군의 최대 무기고가 있다고 하고요.
네.
특히 시리아 내부의 소식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ISIL이 팔미라를 장악하면서 시리아 영토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ISIL이 팔미라에서 유적을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팔미라는 중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고대 도시 유적 중에 하나인데요. 고대 상인들의 휴식처였고요. 1세기와 2세기 고대 로마 건축물이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립한 무장단체 ISIL은 이슬람 문명 이전의 유적들을 야만적으로 파괴해서 큰 충격을 줬는데요. 고대 유적 파괴를 선전선동에 이용하고 또 약탈한 유물들을 암시장에 팔아서 수익도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팔미라에서도 그런 만행을 저지를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시리아 정부는 팔미라가 ISIL의 수중에 들어갈 위험에 처하자 운반할 수 있는 유물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건축물을 포함해 대형 유물들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대변인도 여러 차례 정례 브리핑에서 팔미라 유적지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팔미라가 유명한 유적지이기도 하지만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라고요.
전략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미라는 시리아군의 최대 무기고와 활주로 등을 포함한 군사시설이 있고요. 또 군 수용소도 있습니다. ISIL은 팔미라를 장악하면서 군사시설도 손에 넣었고 또 인근에 있는 유전지역도 확보하게 됐는데요. 또 다른 시리아 주요 도시나 이라크 국경까지 있는 보급로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시리아군이 팔미라를 방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결국 ISIL의 팔미라를 내주고 퇴각하고 말았는데요. 이번 패배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앞서 ISIL이 점령한 곳은 다른 온건파 반군들로부터 빼앗은 곳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시리아 정부군이 지켰던 주요 도시가 ISIL의 수중에 들어간 겁니다.
네, 이렇게 전략적 요충지를 뺏기면서 시리아군의 방어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그런 목소리가 많은데요. 시리아군은 ISIL에 비해 우세한 무기를 갖췄음에도 팔미라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IS는 자살 폭탄 공격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시리아군의 방어망을 무너뜨렸다고 하는데요.
네.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리아에서 시리아 정부군을 돕던 시아파 민병대가 이라크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 북부와 서부로 이동하면서 자연적으로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세력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ISIL 대응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정부의 대응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지상군 파병을 통한 군사기 확대를 요구하고 있군요.
네, 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20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ISIL이 이라크 라마디를 장악한 것은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이 바뀌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특히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 대응 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무력사령권을 의회에 요청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의 무력사령권을 이미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당시 승인한 내용은요. 지상군 병력의 경우 제한적인 개인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이너 원장은 이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지상군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최근 내년도 대통령 선거 출마 입장을 밝힌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만 명 규모의 지상군 병력을 파병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백악관은 어떤 반응인가요?
백악관은 여전히 지상 전투는 이라크 정부군이 주도하고 미국은 공군을 활용한 공습 지원에 주력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미 백악관과 의회가 여러 차례 논의해서 결정한 무력 사용권 내용에 대해 베이너 의장이 원점부터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이라크 상황과 ISIL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라마디가 속한 안바르주에서 이라크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역 부족들에 대한 군사훈련과 장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군 지상군 파병은 검토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라크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상황인데 오바마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시사 잡지인 애틀랜틱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라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의 거점 도시 라마디가 최근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함락된 것과 관련해 전술적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ISIL에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라마디를 방어해온 이라크 정부군은 우리가 훈련시킨 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라마디 지역이 오랫동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서 현지 이라크 정부군에 대한 훈련과 강화, 지휘 통제 시스템이 충분히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문건들을 공개했죠.
네, 미국의 국가정보국이 19일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최고 책임자죠. 빈 라덴의 은신처 등에서 입수한 문건 100여 건과 미국 정부의 관련 자료 등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빈 라덴과 알카에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모습을 엿볼 수 있나요?
빈 라덴은 미군에 의해 사살되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에 대한 대규모 테러 공격을 다시 벌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네.
이는 당시 다른 알카에다 인사들이 9.11 같은 외부에서의 대규모 테러보다 미국에서 자생적인 테러 세력을 키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미군 정보당국자의 말이고요.
네.
또 빈 라덴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넓은 지역을 장악한 ISIL과도 생각이 달랐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를 수립하면 더욱 많은 적의 표적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ISIL은 과거 알카에다의 연계 세력이었지만 알카에다와 갈등을 일으켜 별도 단체로 분리됐고요. 그리고 결국 이라크와 시리아의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이른바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네, ISIL과 빈라덴의 생각이 달랐는데 ISIL이 더욱 무서운 조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됐죠.
예.
빈라덴이 은신처에서 읽었던 미국 서적들도 공개됐더군요.
네,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인 밥 우드워드가 쓴 오바마의 전쟁들, 그리고 미국의 석학인 촘스키가 쓴 패권이냐 생존이냐, 또 미국 9.11위원회 보고서 등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38권의 영어서적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정설이 아닌 여러 음모이론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빈라덴이 음모이론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또 눈에 띄는 다른 내용들이 있나요?
네, 통신보안에 대한 얘기인데요. 빈라덴은 미 정보당국이 자신의 전화나 전자우편, 즉 이메일 내용을 도청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흔적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알카에다 대원에게 쓴 전자우편 이메일에는 만일 미 정보당국이 이 이메일을 읽더라도 알카에다에 해가 되지 않는 내용만 적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떨어져 있던 가족들에게도 도청에 대한 주의를 줬습니다. 사살되기 몇 달 전 파키스탄의 은신처를 떠날 생각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빈라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끝으로 북한과 관련된 소식 살펴보죠. 앞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주장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중국이 입장을 밝혔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0일 핵탄두가 소형화 다종화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21일 이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흑내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 대화 그리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사태를 완화하고 서로 자극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22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밤에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수도 평양, 막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9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맑겠고요. 최저 14도, 최고 26도. 개성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7도.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31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진도 맑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구름 조금 끼겠고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는 구름 많겠고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 2015년 5월 21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 방송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우선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이곳 미국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리고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이어서 미국의 여러 주에 얽힌 재미난 인물과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감자로 유명한 아이다호주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Our state bird is the mountain bluebird. It has a brilliant blue color.
아이다호의 새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배우는 English with you,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